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또 가을비를 주셔서 시원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성령의 가을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으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야고보서 읽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까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우리들을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야고보서 보기 전에 사도행전 21장을 먼저 본 이유가 여기에 보면 17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야고보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또 바울이 또 야고보를 방문하는 그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그 20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유대교의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울에게 유대교의 어떤 형식을 지키라고 그 당시 이제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우리 야고보를 지었던 이 저자인 이 야고보가 같이 함께 그때 같이 있었던 장로들이 그 유대교의 어떤 그런 율법들, 풍습들 그런 것들을 지키라고 해서 또 바울이 그 말에 동의를 해서 결국은 바울이 이제 체포당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 뒤쪽으로 해서 27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잡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이 장면을 보면 여전히 그 야고보도 그렇고 그 야고보 시대의 장로들도 그렇고 이 21절은 사도행전 21절은 야고보서가 대략 한 AD 50년경에 지어졌다고 하면 이 AD 50년 전에 이게 21장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보면 야고보서 이 당시 이 전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도 그렇지만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야고보서를 지을 때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하면서 야고보서를 이렇게 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고보서 5장까지 중에서 뭐 대부분 다루었던 내용들이지만 한번더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야고보서가 과연 뭘 말하는지, 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신학의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르치면서 그 믿음에 대한 가르침에 조금 더 보충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믿음으로만 충분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열매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당연히 나타야 될 어떤 현상들, 상황들을 이제 오늘 한 12가지 정도를 쭉 찾아보면서 쭉 한번 훑어보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이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야고보서 보시면 1장, 2장에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제일 먼저 언급을 하는데요.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는 시험도 있고 시련이 있는데 이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된다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겠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해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해서 여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 믿음으로 구한다는 이것도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에 대한 성경 구절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다음 장에 보시면 2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기에 나오는 믿음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믿음이겠죠. 2장 5절에 봐도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냐. 여기 나오는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이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어찌 보면 야고보서의 어떤 백미라고 할 수 있는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해서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살아있는 믿음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이런 구절들이고요. 두 번째로 이 우리에게 이 산 믿음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 5장 이렇게 차근차근 보다도 이렇게 주제에 대한 부분들 찾아보면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그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 역사의 교회사의 쪽으로 봐도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열매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에서 여기 5장 13절에서 18절에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야고보가 언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다는 것이죠. 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련과 시험이 나오는데 밑에 구절 한번 이 우리가 1장 2절부터 1장 2절부터 12절까지는 시련에 대해서 나오는 반면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시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지만 또 시험은 마귀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시련에 관해서는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또 시험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시련을 견디는 것과 시험을 이기는 것은 둘 다 이기는 부분이 있어서고 이기고 견디는 부분이 있어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시련에 대한 부분은 1장 2절과 12절에 나오고 또 우리 시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말씀드렸지만 13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는 시련들을 견뎌내고 또 그 견뎌내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되고 또 많은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도 마귀를 이기는 그런 그 마귀를 이겼다고 하는 그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은 다섯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자라고 해서 22절부터 25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1장 22절부터 25절까지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은 바를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실천할 때 산 믿음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말씀의 증거가 없다, 이렇게 열매가 없다, 살아있는 믿음이 그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반대로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또 이어서 여섯 번째로 보면 1장 27절 그 하반절에 보고 1장 27 하반절에 환난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고 우리 4장 4절 한번 볼까요? 4장 4절 보니까 간음하는 여인들아 또 간음하는 남자들아 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해서 이 두 구절에 보면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나오게 하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고 또 세상과 벗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반대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휘말려서 살면서 세상에 물들고 또 세상과 벗대서 사는 것은 산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 일곱 번째로 보면 또 그 1장 27절 우리 방금 읽었던 그 위에 보면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고아와 가부 또 우리 2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듯이 또 가난한 자들 또 2장에 보면은 14절에서 16절에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결국은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그냥 자발적으로 관대하게 되어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어떤 그 모습이겠죠. 우리가 2장 이제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 행함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데 결국은 믿음을 가진 자가 행함에 대한 구원을 받은 자, 믿음이 있는 자, 산 믿음이 있는 자가 행함에 대한 역사가 없으면 믿음에 그게 이제 믿음의 역사겠죠. 그 믿음에 대한 역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산 믿음, 산 어떤 생명, 어떤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행함이 곧 구원을 받는다 하고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누차 이야기했지만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인본주의나 뭐 이렇게 자원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그 발런티어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협회들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일을 하는 해서 구원받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행함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행함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제 몸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생각으로서 많이 이제 갖는 기준들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것들, 사람에 대한 것들, 뭐 심지어는 뭐 지역색에 대한 것까지도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믿음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 그런 생각들을 이제 뛰어넘고 극복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 3장에 보면 이제 특별히 이제 살아있는 믿음에서 표현되어지는 게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혀를 제갈 먹인다. 이게 말을 제갈 먹이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혀도 제갈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갈을 이렇게 멀치지 않고 곧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말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지만 말을 함에 있어서 수군거린다든지 험담한다든지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산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의 모습은 말이라고 하면 이게 절제도 절제지만 기도하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우리 4장 볼까요? 4장에 보면 또 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은 곧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요 부분을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주여 만일 당신의 뜻이라면 저는 갈 것이고 만일 당신의 뜻이라면 저는 행할 것입니다. 저는 내일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모릅니다. 저의 호흡은 안개와 같고 아마도 이 안개는 내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어떤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열한 번째로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에 대해. 야고보서 1장,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1장이 아니고 5장,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굉장히 어떤 신약 전체에서 이렇게 좀 세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구절들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살아있는 믿음의 어떤 또 다른 증거가 재산과 부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방식,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죠. 돈을 이렇게, 돈에 대해서 야고보가 특별히 이렇게 했던 것은 이 당시에 상인들도 많았고, 사치하는 사람도 부자와 빈부 격차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시대상 우리가 지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데 이 당시에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부자들이 어떤 하는 행동들 언행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올바른 방식으로 부를 모았고 올바른 방식으로 부를 쓴다고 하는 그 기준이 딱 나오는 거죠. 이게 산 믿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살아있지 않는 자는 뭐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여전히 방탕하고 사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그 큰 교회 대형 교회 저도 있어봤지만 거기 보면 뭐 많은 중직자들도 그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굉장히 그 좀 사치하고 그런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살아 있는 믿음은 아닌 것이죠. 산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야고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야고보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12번째인데요. 이 야고보가 뭘 지적하냐면 이제 형제들 간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진리를 떠난 타락한 자들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구출하는 그런 것들도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돌봐라 그런 부분들도 나오죠. 쭉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 구절을 대충 보면서 이렇게 쭉 12가지를 그러니까 금방 했지만 12가지를 본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일단 이런 믿음의 열매가 꼭 있어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가 원어라가 영어에 보면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열매가 아니고 Spirit, 그러니까 영에 대한 열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에 대한 열매도 단수고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사람이 영육혼으로 되어 있으면 이 영이 갖는 열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맞는 열매가 아니고 그 우리가 우리 안에 더 와 계시는 성령에 대한 말을 표현할 때는 성령이라고 나오고 홀리 스피릿이나 정관사 더를 써서 더 스피릿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걸 보면 결국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행함, 산 믿음은 그 행함 속에 열매가 나타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이제 저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망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사족을 붙이면 이번에 피니스 스쿨을 본의 아니게 따라가가지고 운전자로 가서 애들 앞에서 이제 메시지도 두 번 전하고 했는데, 너무 시끄럽고, 너무 떠들고, 제가 이때 짧은 인생 살면서 그렇게 시끄러운 적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와,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옛날부터 이제 너무 시끄러우면 저 시끄러운 건 내하고는 관련 없어.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라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이번에 가서는 너무 심한 거야. 근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저래 떠들까? 왜 저래 시끄러울까 보니까, 제 생각에 애들 연령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살부터 일곱 살, 여덟 살까지 쭉 이렇게 있으니까 연령대가 다르니까 수준이 다 다르고 자기들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요구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때그때 우니까 내 우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렇게 내 하루 종일 시끄럽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한 살이라고, 영적으로 한 살인데, 한 살이 간단하기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이제 그 연륜이 높잖아요. 높으면 이제 여섯 살, 일곱 살이 되는 거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는 어리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갓 이제 한 살, 두 살의 신앙과 일곱, 여덟 살 신앙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말들이 막 나올 수밖에 없고, 소리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혼자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당연한 거구나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제 저 보면서 자기 새끼가 다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아, 참 이렇게 부모들은 동일한데 자녀들의 어떤 그 나이와 그 어떤 상황, 장애들의 그 어떤 입장이랄까, 거기에 따라서 이게 그 가족 자체가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렇게 보면서 아,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고민하고 또 이렇게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신데, 부모신데, 또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이런 거구나 하면서 당세복을 하고 또 정말 끝을 보고 가는 우리에게 그동안 이제 우리의 또 인격적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쫓아갔다면, 아, 이제는 영적인 부분들을 사모하고 영적인 부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가야 빨리 성장하고 성화되어지고 성숙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도 우리 세 분 사모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해본 사모가 너무 많이 성숙하고 참 말 하나하나가 다 맞고 옳고 그래서 참 귀하다, 너무 귀하게 성장하고 성숙했고 너무 배울 점이 많다 생각하면서 세분 사모가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나눈 대화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든 문제의 해결은 말씀과 기도다. 근데 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아는데 안 한다. 근데 말씀과 기도가 영적인 삶의 어떤 모습이고 영적인 삶의 모양인데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지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충만하면 육적인 것, 우리의 어떤 지정에 관련된 호전기 부분들,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소통이 되고 원활하면 육적인 부분들이고 혼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해결이 되는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다투고 싸우냐면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인 부분들을 안 해서 그렇다. 등한시하고 약하다. 아, 그래서 이제 제 얘기가, 제 얘기. 그래서 나는 이제 중보기도나 또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들, 영에 대한,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세운 산모도 많이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그분들이 많이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들이 결국은 인간적인 노력이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인 게 참 많다.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 동일하구나. 그런데 이제 결국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해 나가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거. 요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또 그것이 정답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이제 세봉사모하고 나눔을 했는데 우리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자든 중직자든 뭐 사역자든 할 것 없이 결국은 믿음만 살아있는 믿음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해서 그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 속에 이것이 끝을 보고 극복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자꾸 제가 혼적이라 해서 죄송한데 이제 이 영육혼에 있어서 그 혼의 이제 지정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제가 혼적이라고 하는데 그 지정의로만 가지고는 인격 그러니까 인격체로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성질과 기질이 다 다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이 야고보가 끝나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 대한 부분들을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굉장히 업으로서 참 성질 급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무식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니까 몇 번 읽어보니까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런 베드로의 성품이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교제 속에서 굉장히 온화하고 사랑이 많은 베드로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성질은 이래 여기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결국은 온유함과 겸손함 그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함이 배우라는 또 그 말이 그 말이죠. 결국은 온유와 겸손으로 신앙생활이 결론 지어져야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영적인 신앙생활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어떤 충분한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됩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셨고 그게 이제 임마누엘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결론인 것이죠. 동의하시죠? 할렐루야. 예,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이렇게 야고보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선포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인간적인 생각과 잘못된 말들을 했다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마음에 잊혀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나고 생각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오직 하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또 열매들이 나타나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가을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소명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실제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당새벽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동역자들 위해와 열세계 복음 가득한 교회 위해와 오늘 야고보서 내용을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와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모든 만남과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